예, 금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실패를 쓰레기로 만들겠는가, 디딤돌로 만들겠는가, 실패를 쓰레기로 만들겠는가, 디딤돌로 만들겠는가. 자, 이런 제목으로 이번 주간 마지막 묵상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어제까지 우리는 예레미야 애가서를 읽어가며 살펴가며 그 내용에 대해 이해할 수 있는 역사적인 배경, 그 여러 가지 남유다 왕국 그 왕과 방백, 백성들 속에 있었던 그런 문제들이 무엇이었는가 생각해 봤습니다. 자,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살펴오던 역사적 사건과 또 이번 주간 묵상을 통해 말씀드린 그런 역사적 배경들을 잘 기억하면서 읽으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데, 한 가지만 좀 살펴보려는 것은 우리가 이미 그릇된 길을 살아와서 피할 수 없는 그 징계가 왔을 때, 그러니까 남유다처럼 이제 북왕국처럼 결국은 패망하고 몰락할 수밖에 없을 때, 그런 상황에 왔을 때 우리의 바른 변화를 위해 우리는 뭘 해야 되는가라는 이 부분을 좀 잠시 묵상하기 바랍니다. 1장에서는 지금 보면 고통받는 예루살렘에 대해 슬퍼했고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간절함의 애가를 불렀는데, 2장에서는 그 파괴된 예루살렘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의 무서움과 예레미야가 보았던 그 비참한 모습으로 인한 고통스러운 예루살렘의 현장에 대해서 또 애가를 불렀고, 그리고 3장에서 예레미야는 자기의 정말 그런 걸 보는 비참한 심정, 그동안 너무도 괴로웠던 무거운 마음을 고백하는 걸볼수 있습니다. 그 1절에서 18절까지 보면 이 3장 1절부터 여호와의 분노의 매로 말미암아 고난 당하는 자는 나다라고 시작하면서, 그래서 그의 슬픔과 비참한 심정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얼마나 무거운 것이었는지 탄식하며 아파하는 애가를 부릅니다. 그러니까 어떤 부분 안에서는 정말 내가 이 전하는 사명을 맡았는데 내가 전한 이 사람들이 바른 길로 가지 않으면 이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 어떤 면에서는 정말 하나님 앞에 원망스러울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런 그 노래로 시작한 이 예레미야는 결국 그런 피할 수 없는 삶의 현장에서도 어떤 걸 보냐면, 하나님도 이거를 피해갈 수 없는, 하나님이 그렇게 능력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길을 택할 수밖에 없구나라는 그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가슴 아픔을 보게 되는 거죠. 전능한 신이 잠깐 눈 감으면 될게 아닌가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 이거를 이렇게 풀어갈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그 질서, 하나님의 그 진실한 의도를 예레미야가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제 그는 어떻게 되느냐? 그렇다면 우리가 어차피 받아야 할 징계고 이게 새롭게 되는 과정이라면 이건 피하고 도망칠 일이 아니다. 달게 받아야 된다. 우리가 바닥에 떨어졌다면 철저히 바닥에 처박았고, 정말 거기서 진정한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된다. 이걸 외치죠. 그 사람들은 보통 그렇잖아요. 잘못을 하고도 그에 대한 대가를 받는 걸 싫어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죄악을 씻기 위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징계라면 온전히 받아들이고 달게 받아야 된다는 거죠. 성도가 받는 징계는 어떤 거예요? 우리의 잘못된 것을 하나님께서 깎아내고 다듬어서 바르게 만드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 앞에 변명하고 피해서 될 일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정적인 화풀이를 하는 분이 아니거든요. 오래도록 지켜보시고 기회를 주시고 바른 길로 가게 하시면서 그 안에서 필요한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시단 말입니다.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 죄악을 고집할 때 우리는 결국 하나님의 경고대로 이제 징계의 단계에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미 지금까지 내 멋대로 달려온 것 때문에 징계를 받는다면 다른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의 그 징계를 통해 내가 변해야 돼요.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뭐 변명하고 핑계대고 엄살, 이게 될 일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삶을 되돌아보십시오. 비록 징계가 아니고 오히려 바른 삶을 살아가도 우리는 곤고하고 어려운 삶의 환경에 구할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취할 자세가 뭘까요?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을 듣기 전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그 상황과 환경 속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오뚜기처럼 또다시 서는 그런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거기서 불평하고 변명하고 핑계대고 이래서는 안 돼요. 기도하며 이 상황과 환경을 피하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하지 말고 이 상황과 환경을 통해 하나님 배워보게 하시고, 어떤 상황과 환경이 다가와도 이길 수 있는 믿음의 힘을 키우는 시간 되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그 하나님께서 보내신 성숙을 위한 훈련소라면 우리는 거기서 기꺼이 땀을 흘리고 하나님이 이 훈련을 통해 알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도와 뜻을 바르게 깨닫고 알아야 되는 거예요. 참된 평안의 삶, 축복의 삶은 안전한 곳에서 누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 장소가 아니라 강한 사람이 돼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그 어디에도 천국 같은 곳은 없어요. 그러니까 늘 폭풍치는 거대한 바다 같아서 약육강식의 원리가 지배하는 동물의 세계 같은 게 오늘 우리 세계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세상 속에서 안전한 처소, 천국을 찾는 건 불가능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 어떤 상황 환경 속에서도 그 거짓된 것과 싸워 이겨서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속에서도 천국 같은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강한 자로 우리를 세워가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다음에 무균한 장소, 천국으로 가지고 데려가지 않았잖아요. 어? 출애굽의 과정을 보면 구원한 이집트에서 구원한 백성들을 시내 산에 모아놓고 거기에다 천국을 만든 다음에 거기 살라 하지 않았잖아요. 그들이 사명을 가지고 나아가서 살아가야 될 그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보내셨는데 그래서 그들이 거기 갔을 때 뭐 어떤 독을 마시고 어떤 해를 받을지라도 능히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며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무장시키고 그렇게 세워서 그들을 보냈던 거죠. 생각해보면 정말 홍해를 건너놓고 시내산에서 정말 천국 만들면 되게 좋았을 거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이 구원한 백성들을 그곳 시내산에서 천국을 만들어 놓고 살도록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저들이 어떤 세상 속에 들어가더라도 단지 가나안이 아니에요. 가나안은 우리가 사명을 받고 살아갈 우리의 삶의 터를 말하는 거예요.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 수 있는 하나님의 군사로 만들어서 그런 사명의 땅으로 우리를 보내셨던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지금 살아가는 우리 삶의 모든 터가 바로 똑같은 원리가 적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과 약속을 잊은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든지 하나님은 지금 당장 이 백성들이 전쟁으로 인해 너무도 끔찍한 현실을 만나고 있다고 해서 갑자기 뭐 그런 환경을 기적처럼 바꾸고 이런 분이 아니라고요. 그런 최악의 환경에서 능히 이길 수 있고 오히려 그런 실패를 통해 그 최악의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백성답게 만들어 가시는 그 말씀의 가치를 따라 변화돼서 그 약속 가운데 나아가는 주의 백성으로 세워 가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 예레미야가 고백을 하는 거죠. 3장 19절.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심령이 그것을 기억하고 낙심되오나 중심에 회상한 즉, 잘 생각해보니 오히려 큰 소망이 있사오면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저를 바라리라 하도다. 무릇 기다리는 자에게나 구하는 영혼에게 여호와께서 선을 베푸시는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사람이 젊었을 때 멍에를 메는 것이 좋으니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메우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징계의 짐을 졌다면 뭐라는 거예요? 잠잠히 그 짐을 지고 메고 묵묵히 걸으며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을 바라보라는 거죠.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고치고자 하는 것을 고치면 어떡한다는 거예요? 징계는 즉각 멈출 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징계는 뭐라고 그랬어요? 벌 주고 복수를 위한 게 아니고 그릇된 것을 고치고 바른 태도를 가지게 하기 위한 교육이기 때문에 잘못된 것을 버리고 바른 마음을 가진다면 그 징계는 멈추는 거예요. 고쳐야 될 사람이 그런 징계를 통해 고치겠다고 하는데 계속 고문처럼 고통스러운 징계를 계속 하면서 괴롭게 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우리를 바르게 교육하려는 부모님의 마음이 그렇고 바로 그런 마음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니 징계를 통한 교육의 의미를 바르게 깨닫는다면 당연히 그 징계는 즉각 멈추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가 처한 징계의 환경과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자라게 하시고 교육하여 알게 하시고자 하는 것을 바르게 알고 그 뜻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부르심을 따라간다면 우리는 더 복되고 축복된 삶으로 나아가게 될 거예요. 요술처럼 순식간에 바뀌지는 않지만 우리의 방향이 죽음에서 생명으로 바뀐다는 거죠. 자, 이런 원리를 안다면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한 포로기간 70년으로 정하셨기에 그 기간이 다 차면 남유다를 바벨론 포로의 상태에서 구원해서 본토로 돌아오게 하신 게 아니라 저들이 그 기간을 통해서 꾹 채우면서 하나님의 의도를 깨닫고 알아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된 백성으로 그 자리에 서고자 했기에 그 포로된 상태에서 돌이킬 수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거죠. 물론 온 백성들이 다 깨달은 것은 아닐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켜가고자 하는 남은 자들이 이 사실을 깨닫고 바르게 서고자 할 때 그 포로된 상태로부터 회복의 길이 열렸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 땅에서 새 언약 백성된 성도로 살아갈 때 우리에게 다가온 환경 속에서 우리를 바르게 교육하시고자 하는 일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고 기꺼이 그 말씀대로 내 스스로 고쳐야 될 것을 즉시 고치고 배워야 할 것을 빠르게 배워서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과 맺은 언약 백성된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바르게 고쳐주고 사명의 자리에 나아가 사명을 감당할 때 모든 게 바른 질서를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계속 고백하죠. 3장 29절 입을 티끌에 댈지어다. 혹시 소망이 있을지로다. 때리는 자에게 뺨을 향하여 수욕으로 배불릴지어다. 이는 주께서 영원토록 버리지 않으실 것임이며 저가 비록 근심케 하시나 그 풍부한 자비대로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니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도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노래하는 거예요. 때리는 자에게 뺨을 대고 수욕으로 배를 채워라. 왜 그렇습니까? 그건 우리를 죽이려는 게 아니라 단지 파괴하고 파멸하며 뽑아버리려는 게 아니라 사명으로 부르받은 백성들 속에 있어서는 안 될 욕심, 욕망들, 거짓된 이 잘못된 것들을 다 거품들을 뽑아내는 파괴하고 파멸하고 뽑아내야 되는 것이 있고 그래서 그곳에서 다시 온전한 사명의 사람으로 세우고 건설하는 그 목적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성도로서 하나님의 징계는 피하려 하지 말고 이것을 통해 우리에게 들어와 있던 거짓된 거품들, 죄악들, 쓸데없는 것들 다 떨어버리고 달게 받고 그래서 그것을 통해 거룩하게 새로워지는 바른 교훈을 얻어야 되는 거죠. 이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 우리가 부름을 받은 사명에 대해서 쓸데없이 쥐고 있는 쓸데없는 버려야 되는 것들 버려야 돼요. 정말 스몰 라이프를 살아야 돼요. 하나님과 맺은 언약 백성으로서 반드시 준비해야 되고 취해야 될 것을 취하고 무장하는 여행자로서 필요한 것만 가지면 되지 거기에다가 온 살림살이를 다 끌고 갈 필요가 없다는 거죠. 핑계와 변명이 성도를 몰락의 길로 이끄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부족함에도 순종의 길로 나아가고자 한다면 그거는 회복의 길이에요. 성도의 부흥을 이끄는 거죠.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의 축복이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진노는 이 백성들이 말을 듣지 않으니까 복수하는 게 아니고 당신의 자녀인 우리가 축복의 길이 아닌 스스로 죽음의 길을 걷기에 그곳으로 가지 말라고 하시는 사랑의 급박한 외침이요 빨리 돌아서야 한다는 간절한 외침인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그 백성들을 고난과 고통의 골짜기로 데리고 가는 건 없습니다. 첫사람 아담과 하와부터 저들이 하나님을 오해하고 의심하고 자기 욕심대로 사는 것을 고집함으로 결국 이 세상 속에 고난과 땀 흘림과 고통이 시작된 거예요. 그런 욕심을 끝까지 고집하여 하나님이 만드신 첫 세상이 물로 심판을 받아 사라졌고 또다시 그 폐허 속에서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통해 새로운 세계를 시작하시는데 저들이 또다시 바벨탑 사건으로 하나님을 오해하고 의심하고 자기 욕심대로 사는 길을 고집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끊없는 지옥의 길이 됐고 그렇게 됐다는 거죠. 그리고 그 후에 이제 믿는 자들의 모임이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으로 시작되는 믿음으로 살아간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믿음의 나라,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데 그걸 계속 보여주셨던 거예요. 저들이 잠깐 위기를 피하게 했던 이집트에 400년 동안 머물면서 완전히 세상의 노예가 되어 죽을 뻔한 거를 하나님이 또 전적으로 구원해서 드디어 이제 시내산에 그들을 모아서 열방의 창조주로서 하나님이 꿈꾸셨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 약속들을 주셨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하신 거죠. 그렇게 건국된 이 이스라엘 민족이 860년의 세월이 지나면서 결국 그 믿음, 그 부르심의 삶으로부터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와 명령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삶의 도를 잃어버리고 저들의 욕망과 욕심을 따라 고집스럽게 걸어가므로 결국 이 세상 속에 짓밟히고 만 겁니다. 자, 이런 마지막까지 보여주는 게 예레미야 서이고 예레미야 애가서인 거죠. 자, 이런 역사적인 흐름들을 잘 기억하시면서 이 예레미야 애가서를 읽어가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여러분 중심 속에 분명한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려주시고 하나님의 진정한 뜻, 그 가슴 아픈 하나님의 그 마음을 보여주실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구약의 한 단락이 될 수 있겠죠. 출애굽 감격으로 시작했던, 언약으로 시작했던 민족이 결국 그 깨져버리고 예레미야 슬픈 노래로 막을 내리는 것. 자, 이제 계속해서 이제 바벨론에 포로된 가운데, 그럼 하나님이 그 어떻게 하실 것이냐. 이렇게 이제 언약의 대상이 다 파괴됐고 몰락했으니 끝났냐. 그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그 가운데도 이끌어 가시는가, 이제 우리가 살피게 되는데, 그 다음 주부터 이제 에스겔서를 살피게 됩니다. 에스겔서는 남유다 몰락 직전의 과정과 그 몰락 과정에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이 몰락에 이르게 되는 내부 사정, 이 남유다의 그 이 거짓 비밀들.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믿음의 나라가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계속해서 하나님은 이 거짓 없이 이 거룩한 나라를 이루어갈 것인가 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게 됩니다. 차분히 읽으면서 잘 준비될 수 있기를 바라요. 자, 오늘 하루 나는 나의 삶 속에서 어떤 상황과 환경이 다가오든지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로 알게 하시고 바르게 하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서 그 험한 폭풍 속에서도 오직 우리 주님이 주신 나침반, 말씀을 붙들고 그 나침반이 말씀이 가리키는 방향을 향해 나아가고자 하는지, 아니면 그저 그 어려운 시기로 인해 하나님을 탓하고 순종해야 될 그때 여러 가지 핑계와 변명을 늘어놓고 내가 순종으로 나아가야 될 것은 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과 약속을 근거로 하나님께 미루는 삶을 살고 있진 않았는가, 차분히 좀 되돌아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어떤 것도 무익한 것은 없어요. 심지어 우리가 고집한 욕심으로 만든 최악의 결과물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의 가이드를 따라 바르게 서고자 한다면 그거는 너무도 귀한 디딤돌이 될 수 있어요. 실패가 오히려 성공의 디딤돌이 되죠. 우리가 만들어낸 이 쓰레기를 가지고 하나님은 너무도 귀한 에너지로 만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물론 우리는 먼저 하나님과 맺은 언약 백성답게 바르고 온전한 사명의 삶을 살아야 되죠. 그러나 어떤 이유로든 우리가 잘못된 결과를 만들어냈을 때 그 잘못된 결과가 정말 쓰레기가 되지 않고 오히려 그 실패와 잘못을 통해 잘못된 과거 과거보다 훨씬 나은 미래를 만드는 기회로 삼아야 돼요. 그런 회복의 방법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모든 것을 알려주셨고 말씀해 주신 대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신 부름 받은 자답게 열방의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직접 그의 백성들에게 주신 그 하나님 나라 법도와 규례와 명령이 어떤 것인가를 알고 더 나아가서 그 법도와 규례와 명령이 알게 하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정체성을 온전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의도를 알게 될 때,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신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갈 때 비로소 온전한 회복, 형통한 삶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각자 보내려 받은 삶의 현장에서 지금까지 살아온 그 현장이 지금 어떤 상황과 환경이요 어떤 지경이든지 오직 우리 주와 맺은 언약의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살아감으로 모든 잘못된 것들이 오히려 이 딛고 온전히 설 수 있는 디딤돌로 변해가는 그 역사를 이루는 희소의 메이커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 하시는데 내 욕심에 빠져 하나님의 그 선하신 사랑과 은혜를 오해하고 왜곡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려 했던 삶을 회개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어떤 실패든지 그것은 쓰레기가 아니라 오히려 디딤돌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 잊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그런 쓰레기와 함께 살기를 간구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그런 쓰레기들을 완전히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운 디딤돌을 삼을 수 있는 믿음의 길 걷기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이유로 만든 실패든지 그로 인해 다가오는 수치와 부끄러움을 기꺼이 받고 그러나 주의 말씀과 약속의 길로 돌아와 다시는 그런 반복되는 주의 욕심에 빠지지 않고 더욱더 말씀의 가치를 따라 다윗과 같이 용기 있게 말씀대로 살아가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그 길로 이끄시고 늘 그 길로 함께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